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배우는 일은 그만둡시다. 그리고 보다 더 어른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더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례에 관한 교훈과 손을 얻는 것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한번 진리를 배워서 하늘이 주는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저주를 받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태워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을 도와왔고 지금도 도우면서 그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열성을 끝까지 보여서 여러분의 희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내게 복을 내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확증하는 뜻에서 한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거나 맹세를 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피할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은 닻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장막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명기 제29장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지인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기러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자라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여기에 이루리
우리
사랑과 주께서
택하신 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웠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 좀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만일 너가 알았더라면 내게 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께서는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직접 이 우물의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들과 모든 가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1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방해꾼들의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듯한 수가성의 죄 많은 여인과 대화해서 생명수의 교훈과 더불어 올바른 예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의 역할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걸음을 쉬지 않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가는 장소를 친히 찾아가시고 어떤 차별도 가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모범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른 것이 인생이라면 그 갈증은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의 해갈 없이는 이 세상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사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제외된 사람들조차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않을 근거를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 자신이 수가성의 여인같이 사람들을 싫어할 정도로 소외된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바로 만난다면 회복되고 그 회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주님의 행로입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구체적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 요한은 그것도 많은 군중이 아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 접근조차 피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상대로 물에서 시작하여 신령한 예배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4절인데 당시의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였다면 요단 동편을 돌아가야 하겠는지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을 들어가시는 것을 볼 때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의 후손들이야 과거의 불행한 역사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의도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전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지나는 경로처럼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생수와 예배를 이곳의 여인과 나는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를 예지명으로 야곱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은 경우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부지런하심과 그러면서도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육체를 가지셨던 사람됨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요한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인 정오경에는 서늘한 곳에서 낮잠을 자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가진 여인은 사람들의 주로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듯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7절에서 8절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마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여인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요청은 바로 신령한 것이라고는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전혀 새로운 삶을 위한 주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그게 바로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음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복잡한 현실과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9절 상반절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적인 일이 아닌 일들이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이유를 찾고 묻는 것을 보는데
이 여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여인은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인의 운명과 삶을 알고 계셨음을 흐르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져 묻는 자세가 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반감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으시는 것이 역시 우리와 다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된 배경을 덧붙임으로써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는 구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10절에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이 알았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알았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선물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될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 중 누구든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데서 지금 이 여자를 비롯한 사람들 모두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다면 영적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0절 하반절인데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주님이십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갈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이 갈증나는 세상에서 사람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갈증과 주님의 생수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자신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신령한 것이 무엇임을 알리 없는 이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1절에 영적인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말하는 의미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자신이 길러온 물로 단순히 생각하고 그 물을 스스로 구할 수 있었다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요? 라는 말투가 이어지는 말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2절이죠. 과거의 자신이 존경하는 조상인 야곱조차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과 다른 더 큰 능력이라도 있는가? 라는 의아심을 드러냅니다.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깊은 우물과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생수를 비교하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답변은 점점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되니와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하여 인생의 갈증을 느낄 수 있고 육신적인 모자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는 근본적인 갈증의 해소가 불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무지한 여인과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은 말씀을 베세다의 언덕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5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선물이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연결된 사람은 푸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치도록 누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누림으로 갈증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생수를 누리고 즐기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창조주와 모든 인간 사이에 영적 죽음이라는 커다란 틈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죄의 치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스스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막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치 못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다스릴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동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상처가 있는 동물이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동물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거듭 되풀이되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 구속의 놀라운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 안에 서 있는 죄인이 자기 대신 빚을 갚아주는 한 친구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원을 받도록 사람을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곳, 곧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세례에 수반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He Lord be on my fault and all my need. Amazing grace shall always be my song of praise. For it was grace shall forever lift mine eyes to Calvary to view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me. How marvelous the grace that caught my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희를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이 가능하도록 희생한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